출애굽기 12장 5절부터 8절입니다. 너희 어린 양은 허미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연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가 질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목여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아멘. 히브리서 9장 22절부터 26절입니다.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에 피로서 성소에 들어갈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 없이 하시려고 세상에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대사회는 환경 문제에 민감합니다. 모든 상품을 만들 때그 상품들은 환경을 생각하며 만들어야만 합니다. 단순히 성능만으로 말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즉, 환경 문제가 민감한 부분이기에 고 부가가치를 창출해 냅니다. 그러나 정작 소비자들이 이런 물건을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말할 때그 소식만으로 이 물건을 다볼수 없습니다. 도리어 이 물건은 전시되어져야 하고 그 전시를 통하여서 이것이 얼마만큼의 기능이 있는가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자주 피가 생명으로 말합니다. 즉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할 아담 아래의 자녀들이 자신의 죽음을 피로써 드러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이전의 모습은 죽고 새롭게 태어나기 위하여 피가 흘려졌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단순한 소식이나 단순한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 이 내용이 전시되어지고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의 전시가 없이는 죽음을 의미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되어지고 새 사람이 되어지고 우리는 이제 완전하게 되어졌다라고 생각할 그때에 기억해서 사실은 피의 전시가 없이는 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었습니다라는 이 말로서 이 일이 죄시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위한 유월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야곱의 자손들이 왜 애굽에 내려와야 하였는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야훼 하나님은 야곱의 자녀들 가운데 요셉을 택하여 그들의 죄악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의 구원자로 세웠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아들들은 요셉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임하였다라는 그 소식을 듣습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임하였다라는 이 소식은 다른 말로 하면 언약의 저주가 찾아왔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야곱의 자손들이 지금 죄악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야훼 하나님은 애굽이라고 하는 풀무 가운데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풀무에서 구원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을 요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야훼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풀무에서 건져질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시고 믿음을 보이라고 믿음을 전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의 믿음을 보이기 위하여서 유월절 양을 잡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유월절 양을 잡고 먹기 전에 그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들은 유월절 양을 잡고 먹는 것만으로 죽음을 건너가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그 피는 전시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야훼는 당신의 회막을 건축하실 때 피의 제사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당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흠이 없는 것이라만 합니다. 그러나 그 제물을 죽이시고 그 제물에 기대어 자신의 죄를 전가하였다고 해서 무조건 그 죄가 사해진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도리어 그 피가 야훼 앞에 전시되어야만 합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를 뿌린다라고 말합니다. 제단에 피를 뿌립니다. 그 제단에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피 뿌림이 보이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한 모형이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게 될 것은 옛날의 모든 희생들이 다만 참되고 실제적인 한 실체의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은 우리를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유월절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어린 양의 피입니다. 야훼 하나님은 애굽의 모든 신들을 심판하시면서 애굽을 또한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이 심판은 누가 애굽인인가, 누가 심판의 대상인가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그 현장입니다. 과연 누가 심판의 대상입니까? 바로 애굽입니다. 그런데 이 애굽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게 됩니까? 어떤 모습을 가진 자가 애굽입니까? 단순히 애굽 나라에 살고 있다고 해서 모두가 애굽입니까? 아니면 혈통적으로 애굽인이라고 해서 모두가 애굽인입니까? 도리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집 자원문설주의 우슬처로 피뿌림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애굽이며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비록 그 집이 요셉 가문의 자손이라고 할지라도 피의 전시가 없다고 한다면 그 집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애굽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밤에 그의 장자는 죽어야만 합니다. 즉 장자가 죽는다라는 말은 그 나라의 죽음을 의미하고 있고 그 가문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모두가 심판받는다라는 이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유월절 연기는 하나님의 영의 특별한 피뿌림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피의 전신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시면 중요합니다. 그러나 또한 이 피그릇에 우슬초로 엮은 이것을 통하여 적셔서 뿌리는 것은 또한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피 뿌리기가 용이하게 그렇게 사용을 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피는 집에 세 군데에 뿌려져야만 합니다. 문지방에 뿌려져야 하고 피는 흘리지 않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만 합니다. 오 그리스도 피를 짓밟고 거룩하지 못한 것으로 취급하는 자들에게 화 있을지어다. 아 지금 이 시간에도 저 바깥 세상에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라도 그래서 피가 야훼 하나님 앞에 전시되지 않는다면 사망이다.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라고 말해야만 그는 애굽입니다. 그래서 피가 전시되지 않으면 그는 애굽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설교주에는 그리스도의 피가 전시되지 않는 온 세상은 모두 애굽입니다 라는 말입니다. 이를 통해 다음 두 가지 대지로 생각합니다. 첫째, 유월절 의식의 의미입니다. 둘째, 유월절 의식의 의미를 묻는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첫째, 유월절 의식의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야훼께서 출애굽하는 달의 시작이 그의 첫 시작이 되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해의 새로운 시작을 삼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애굽인들은 나일강의 범람이 거치고 파종기가 시작될 때 가을부터 한 해의 시작을 계산했습니다. 그들은 한 해가 나일 물의 풍성함에 달려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있는 그 달의 시작을 해의 시작으로 삼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적어도 이 나일에서 어떤 먹을을 주고 나일에서 어떤 일이 있게 되어질 때 그것을 두고 의미있다 말하고 그것이 해의 시작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이 사람들을 향하여 야훼의 구속사건이 이스라엘 백성의 해의 출발을 삼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훼 하나님의 구속의 사건은 생명을 누리게 하는 자들이 이스라엘이기 때문입니다. 광야 이스라엘은 이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연이 아니라 야훼 하나님에 의해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나일에 있는 사람들, 애굽 사람들은 나일의 풍성함을 주는 나일의 신을 통하여 한 해를 시작했다고 한다면 이제 야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속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구속을 첫 해로 시작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역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누림을 두고 유월절이라고 부릅니다. 즉 이 유월절은 애굽의 풀무로부터 이스라엘의 구원, 즉 죽음으로부터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구원은 참된 부활을 의미합니다. 유월절은 참된 부활입니다. 옛 이스라엘은 죽고, 즉 죄악 가운데 있던 그 이스라엘은 죽고 새 이스라엘로 탄생하는, 새 언약에서 태어나는 그런 일입니다. 부활절은 이스라엘의 유월절의 성취입니다. 그러므로 옛 이스라엘은 죽고 새 이스라엘이 태어나는 그 날이 바로 이 부활의 날이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이제 우리는 유월절에 있었던 한 가지 생각을 하면서 그 의미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 임방에 바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5절에 보면 너희 어린 양이 허먹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날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 먹을 집 좌우 문설주 임방에 바르라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피의 의미를 생각해야만 합니다. 이미 창세기에서 이 피의 의미가 분명하게 설명됩니다. 창세기 9장 4절에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살아있는 모든 것을 양식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살아있는 모든 것을 다 먹되 피째 먹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다시 한 번 더 이 사건을 상기시킵니다. 신명기 12장 23절에 다만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즉 내가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하리니라고 말합니다. 피를 마시는 일은 크게 삼가야 될 그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만 합니다. 지금 피를 먹을 수 없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피가 전시되어야 하기 때문에 피를 먹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를 먹는다는 것은 생명을 빼앗는 일이 되고 많은 것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보건대 피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피를 의미해 그 생명을 의미하는 피를 양 먹을 집 좌우 문설주에 바르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의미는 좌우 문설주 과연 하나님이 무엇을 보시기를 원하시는가? 사람들이 어떤 집에 들어가려고 할 때 제일 먼저 보는 것이 문설주를 봅니다. 그 문설주에 무엇이 있는가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23절에 야곱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며 야훼께서 그 문을 넘어지고 멸하는 자가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훼께서 그 문을 보실 것입니다. 그리고 야훼께서 그 문을 넘어가시면서 그 죽음의 천사가 사망의 천사가 사망을 가져오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달 열 번째 날에 각 가족은 양떼로부터 흠없는 어린 양 한 마리를 선택하고 구별합니다. 그리고 14번째 날에 그들은 그 어린 양을 도살하여 그 양의 뼈 중에 하나도 꺾지 않아야 하고 굽지 말아야 하며 새 곧창에 끼워 구워서 삶지 말아야 하고 구워서 먹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먹는 일로 충분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도리어 그 양의 피는 우슬초 장가지를 사용하여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발라야만 합니다. 야훼 하나님의 지나가심 앞에서 이 양은 피는 전시되어져야만 합니다. 즉 장자 죽음의 전시가 있어야만 합니다. 이 집에는 정말로 사망이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여기 집에는 사망이 일어날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보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그들은 이 양을 먹어야만 합니다. 즉 화해와 교제의 식사를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이상한 명령의 연속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14번째 날 밤에 야훼께서 모든 장자를 죽임으로써 심판 가운데 애굽을 방문하실 것입니다. 물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인들의 죄악인 것처럼 그렇게 죄악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문설주의 피를 보셨을 때 죽음의 천사가 넘어간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두고 유월절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월절은 심판의 의미와 구속의 의미 모두가 담겨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이 유월절에 우리가 이미 출애굽기 12장 방금 읽을 때 우리 본문의 말씀이 야훼의 방문을 이야기합니다. 야훼께서 방문하셔서 그 집을 찾아가시고 그 집에 좌우 문설주 임방을 보셨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그는 지나가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야훼의 방문은 심판과 구속의 의미 모두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과연 유월절 그날에 문 좌우 임방에 발라진 피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피는 생명입니다. 무엇인가 심판 받아진 그 피를 보게 됩니다. 무엇인가 죽었다라고 하는 이 표식을 보게 됩니다. 이로 말미암아 야훼 하나님은 내가 피를 볼 때 너를 넘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유월절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 없어 정결함이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적 죄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도 정결하게 되듯이 피 흘림이 없은적 죄사함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는 진정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를 주셔서 사람을 대하여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 심판은 죄의 삭신 사망에 대한 심판입니다. 이 사망의 심판은 사람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말 것입니다.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를 통하여 정결하게 되듯이 피 흘림을 통하여 죄사함이 일어난다라고 그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밝힙니다. 그렇다면 유월절의 어린 양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직 이스라엘은 참된 성전에서 제사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야훼 하나님 지금 어린 양을 잡아 집 문설주에 바르라라고 말합니다. 이를 두고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5장 7절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덩어리를 버리라. 우리는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곧 희생이 되셨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유월절 양은 희생의 양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희생의 양으로 드려졌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의 유월절 양은 흠 없는 일련된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유월절 양을 바로 그리스도의 희생양으로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을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할까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것을 두고 그리스도의 피라고 말합니다. 즉 그리스도의 그 피는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의 실현이 일어났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또한 이 피를 흘린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계속해서 우슬초를 바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이 우슬초는 정화의식에 주로 사용이 됩니다. 레위기 14장 52절에 보면 그는 새의 피와 흐르는 물과 살아있는 새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로 집을 정결하게 하고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로라고 말합니다. 시편 51편 7절에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내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끊임없이 정결 예식을 이야기할 때 우슬초를 등장시킵니다. 우슬초로 피는 야훼 하나님 앞에 전시되어져야만 합니다. 마치 어린 양의 피가 유월절에 집에 좌우 문설주에 전시되듯이 언약의 백성들은 야훼의 집에 자신의 죽음을 전시해야만 했습니다. 그를 통하여서 이제 야훼께서 이전 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라는 사실을 보여줘야만 했습니다. 이 사실을 레위기 17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문 야훼의 제단 앞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야훼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피를 회막문 야훼의 제단에 뿌리고 난 이후에 기름에 불사르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 회막문 야훼의 제단에 뿌림으로 말미암아 피뿌림이 일어났고 죽음이 일어났다라는 사실을 전시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기름에 불살라 태움으로 말미암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어지고 하나님과 그 백성이 함께 먹는 음식이 되어진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것을 두고 그리스도의 피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그리스도의 피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됩니다. 그리스도의 피 역시 전시되어집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4절에 그리스도께서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라고 말합니다. 그 외에도 끊임없이 하나님은 그 외에도 다시 한 번 더 나타내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나타내시다라는 것은 보이도록 전시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이제 그림자의 성전에 그리스도가 들어갈 이유가 없지요. 어두컴컴한 그 성전 안에 들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불 꺼진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형으로 지성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가 하늘에 오르셨을 때 참된 지성소로 우리는 어두컴컴한 곳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번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전시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자기 백성을 향하여 흘렸다는 사실을 지금 전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살아나 여기에 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피 흘림이 완전히 일어났다라는 사실을 지금 전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의 사신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자신을 전시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보이도록 전시하셨습니다. 이 전시를 통해 야훼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백성을 보시는 것입니다. 이제 이 죄의 이기면 과연 어떤 방식으로 생겨났는가라고 생각하고 또한 이 유월절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즐기고 있는가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어떻게 이 유월절이 왔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백성들이 이 유월절을 어떻게 즐기고 있습니까? 출애굽기 12장 22절에 우슬점 묶음으로 가져다가 그릇에 남아 피를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문술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문 밖에 나가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우리는 왜 문 밖에 나가지 않습니까? 문 밖에 나가면 죽음입니다. 문 밖에 나가면 애곡하는 소리만 들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밤중에 야훼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이 다 치심해 온 민족의 장자가 죽고 처음 난 게 다 죽었습니다. 그러면 온 백성이 지금 통곡하고 있을 것입니다. 들리는 소리는 곡소리밖에 없을 것입니다. 만약 너희가 이 집 밖에 나아간다고 한다면 전시된 집 밖으로 나아간다고 한다면 너희는 동일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전시했던 이 전시처럼 양의 피를 전시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그들은 그 전시된 문설주 밖으로 나가지 않아요. 거기에 머물러야만 합니다. 그때 참된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그 밖에 나가기를 원했다고 한다면 어떤 호기심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들은 아마 이랬을 것입니다. 바깥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정말로 죽으면 일어났는가? 정말로 죽으면 일어나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로 이 밖에 나가면 난 죽는 것인가? 라고 여러 가지 많은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밝히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은 바로 그 문설주 안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야훼 하나님이 내가 볼 때 너를 넘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피가 전시된 그 집을 넘어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린 양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양이 우리를 대신한다는 사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어린 양을 잡아 바칠 때에 정말로 이제 우리가 죽었다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전시하게 되어집니다. 그처럼 오늘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지금 어린 양이 자기 백성들에게 죄시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전에 봐왔던 그 어린 양, 너희 구원을 위하여 잡아 바쳐야 되었던 그 어린 양, 너희를 대신하여 죽어야 했던 그 어린 양, 1년 되고 흠 없는 그 어린 양이 지금 여기에 있다라고 전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어린 양을 잡아 바쳐야 합니다. 이 어린 양의 피를 전시해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야훼 하나님 앞에 이 어린 양의 피를 전시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어린 양의 피를 보시고 그로 말미암아 자기 백성을 구속하실 것입니다. 신약의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서 정말로 구속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피를 보시고 넘어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이신 그 심판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며 그리스도의 피는 자기 백성을 바르시는 심판이십니다. 그러고 말미암아 우리 눈에 그리스도로 옷 입은 우리의 모습이 잘 보여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우리를 보는 것입니다. 전시되어진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보는 것입니다. 그날 우리는 함께 먹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게 될 때 무교병을 먹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쓴 나무를 먹습니다. 이것은 전체의 고난을 상징합니다. 고기도 대신하는 희생고기입니다. 그러므로 희생으로 죽은 고기입니다. 나물은 이스라엘의 고난을 의미합니다. 그 위에 놓인 무교병은 이스라엘 자신들의 고난보다 하나님의 고난을 상징하는 그런 떡입니다. 부패가 없는 그런 떡입니다. 누룩 있는 떡은 애굽의 맛을 상징하는 맛있는 떡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떡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룩 없는 빵을 생각할 때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만 합니다. 출애굽의 시급성을 보아야만 합니다. 부풀리고 할 여유가 전혀 없고 빨리 그곳을 떠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16장 3절에 보면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레 동안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으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또한 이 누룩은 부패와 타락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의식에서 누룩 없는 빵을 사용합니다. 또한 우리 주님은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고린도서 5장 8절에 이름으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 말고 누룩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체할 수 없고 애굽과 단절해야 한다고 또한 그들은 이 일들을 통하여서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며 그렇게 걸어가야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유월절의 의식들은 그냥 의미 없는 의식이 아닙니다. 단지 출애굽에 따른 이 사건만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것인가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또한 아담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그 죄의 사함을 받게 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를 통하여 우리는 참된 구속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라는 그 내용만으로 우리의 구원을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어린 양을 잡으라. 그리고 뼈는 꺾지 말라. 그리고 난 이후에 너는 이 피를 떠서 문 좌우 임방에 바르고 좌우 문설주에 바르라 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피를 전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그 피가 보이도록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때 참된 구원이 온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교제의 식사의 자리에 앉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동일하게 우리는 구약의 성전에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잡고 그 양을 태우고 그리고 난 이후에 그 피가 뿌려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음식을 드셨다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화목제물은 그 백성들이 함께 먹는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나타내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자기를 나타내시되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그 자신을 나타내지 않을 것입니다. 도리어 자기 백성을 위하여 나타낼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나는 받아들이고 그것이 오직 나의 구원을 가지고 오십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전시하는 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피를 전시해 주실 것입니다. 그 전시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보실 것입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십니다. 함께 떡을 떼고 잔을 마시자고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식탁의 자리로 불러올리셔서 함께 식탁의 자리에 앉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아주 오랜 동안 이 코로나19를 통하여서 식탁의 자리에 앉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식탁의 자리를 이번 주에 준비했지만 또 불의한 일로, 불행한 일로 일을 감당할 수 없게 되어졌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슬픈 일입니다. 우리는 다음 주에 다시 이 일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면서 과연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게 될 것인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전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참된 구원이 온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이 사실은 우리의 설교의 두 번째 대지로 인도합니다. 둘째, 유월절 의식의 의미를 묻는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질문은 모세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출애굽기 12장 26절 27절에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의 얘기를 이는 야훼의 유월절 제사라. 야훼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서 우리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주의 백성이라면 집 문 앞에 이 표로 이 피를 표시하는 것을 보고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로 돌아가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좋은 환경이 아닐 것입니다. 문에 피를 바른다는 것 즐거운 일 아닙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밀집되어진 그 집 가운데 모든 집이 피를 발랐다고 한다면 피비린내로 진동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은 부끄러운 일이고 불결한 일이고 이것은 정결하지 못한 일이다라고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부끄러운 일도 아니고 정결하지 못한 일도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도리어 이 큰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끊임없이 이 의미들을 자기 백성들에게 가르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초대교회 시대에 성찬식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말인지를 압니다. 그때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살을 먹는다라는 이 말을 듣고 그리스도는 식인종이라고 말했습니다. 모함하기 위한 말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떡을 떼고 자는 것, 마시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캐캐 먹은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별로 관심 없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그런 사랑의 사도다라는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락시킵니다. 그리고 그것이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거 복음 아닙니다. 만약 그것이 복음이라고 한다면 그들은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라고 말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이 사실이 세상 가운데 공포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시 그리고 그 피의 전시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이루어지고 있다란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라. 그러면 그 전시된 피를 통하여 하나님은 당신을 볼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봐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나를 볼 때는 도무지 죄의 냄새가 진동해서 바라볼 수 없는 정말로 썩어 문드러진 냄새라는 그런 사람이면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우리를 정결하게 보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백성들을 끊임없이 자녀들에게 주의 교회는 끊임없이 주의 백성들에게 전하여야만 합니다. 이 주의 복음을 전하여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이 유월절 사건을 끊임없이 설교해야만 합니다. 이것들이 주의 강단에서 이것들이 교회에서 끊임없이 드러나야만 하겠습니다. 원수들이 미워하겠지만 믿음을 가진 자들은 기뻐합니다. 이 대속의 복음을 기뻐합니다. 복음은 곧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의 핵심으로 돌아가 이 복음을 말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사도바울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2장 1절에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우리가 보아가는데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들의 설교 가운데 그 한편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것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는 그 사건 외에 다른 것들이 단 한 번도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단 한 번도 기록되지 않습니다. 더 많은 일이 기록될 수 있지 않습니까? 더 많은 설교가 기록될 수 있지 않습니까? 더 많은 사람이 병 나왔다는 이야기가 전달될 수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심판대 앞에 있게 될 때에 자기가 판단받게 될 때에 그 판단 앞에 사도들이 절대로 자기를 변호하면서 복음 외의 것들로 변호를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보면 정말로 놀라운 일들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들은 끊임없이 자기의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말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시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우리는 믿음으로서 복음을 전시해 나가야 합니다. 다른 어떤 것들로 우리의 구원을 보려고 하지 않아야 합니다. 내가 어떤 세상의 일들로 잘함으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심판받지 않는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처럼 아 우리가 어떤 사람이 행하는 모습을 보면 그는 구원이 있다 없다 볼 수 있다. 그럴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단 한 가지만 죄가 있어도 심판받아 마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피가 전시되지 않는 모든 세상은 애굽입니다. 피가 제시되지 않는 전시되지 않는 모든 세상은 하나님 심판 가운데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우리는 피의 전시를 가져와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피의 전시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혹이나 여러분 피의 전시가 있는 그 문지방을 넘어서는 그 순간에 그는 죽음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경고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 늘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나타내시고 피를 전시하시듯이 오늘 우리가 그 전시된 피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참된 구원이 있습니다. 라는 이 믿음에서 물러나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세상을 향하여서 이 피의 전시가 곧 구원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며 우리의 삶을 걸음을 걸어갑시다.